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각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말씀들을 통하여 길은 무엇인 메시아가 보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이유와 그것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치유를 대해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강명이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을 대해 주시옵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교회로서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6장 60절 중심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60절부터 6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서의 읽기 어려운 점들은 시점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시점을 두고 말하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지서의 읽기 어려운 점들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어떤 성향적으로 어떤 감각되는 것을 주로 선호하고 그리고 앞뒤가 맞고 체계가 있고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발달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스겔이랄지 다니엘서 지금 다니엘서를 좀 거슬게 읽었었는데 내용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이라.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성경 중에 많이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고 흐름은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읽어야 될 성경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별히 에스겔서 또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사야서는 그나마 뭐 양이 좀 많고 복잡했지만 또 왕들의 배경,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는 뭐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장에서 24장까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그 남유다가 뭐 정복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정복당하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 가지 지금 외부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라가 좀 복잡했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여호야킨이 잡혀가면서 그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11년간을 통치를 해요. 그 상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하진 않지만 굉장히 외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이고 에스겔 선지자 또한 계속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세 번 되어 가는데 이미 에스겔은 포로가 먼저 되어 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 요거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항복하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런 상태.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애굽을 끼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그때 다른 편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저 나라에게 항거하지 않고 저 나라에게 그냥 무조건 백기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한 5년 정도 이때 시드기야가 왕인데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요. 5년 정도 통치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던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다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루마리 성경책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선자로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인가요? 네, 48장까지 어떤 모습이냐면 나라가 포로가 된 거야.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이 상태에서 여기 한 585년 그 이후, 왜냐면 586년도에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570년 정도, 요 정도까지, 성경학자들은 요 정도까지의 기록이 적혀 있다. 그 뒤에 에스겔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586년도에 망하고 585년부터 망한 뒤 한 15년 정도 기록을 더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미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가 심판받을 거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고 실제 공격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폭삭 망한 그 이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에스겔서의 주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1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배경에 대해서 에스겔이 언제 포로가 되어 갔는지 해서 한 2, 3, 4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에스겔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아니 신약의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특별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레미야 나름대로 이사 나름대로 에스겔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되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적인 소명이 있냐를 항상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외적으로 너무 열심히고 딱 누가 봐도 되게 교회에 헌신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나를 불렀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내 상태가 온전하진 않지만 나를 불렀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항상 제가 여쭤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변치 않을 만큼, 왜 핍박이 와도 견딜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로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알바가 많지 않았잖아요. 신학교를 참 어렵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제가 전공하고 싶었던 것은 돌아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철학, 심리학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물론 뭐 로봇 만들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저 아래는 계속 뭔가가 심리학이랄지, 그 당시 심리학이 많지 않았던 시기 되기 때문에 또 뭐 철학이랄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철학의 교양 과목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정신적인 방황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믿겨지지 않아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고, 군대 가서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읽다시피 막 하면서, 뭐, 그래서는 성경 주는 게 있는데, 군대에서 신약 성경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몇 번씩을 읽고, 몇 번이 뭡니까? 몇십 번씩 읽고, 어떤 거 막 백독 이상씩 읽고, 군 30개월 살면서 이렇게. 너무 갈급해도, 읽어도 이렇게 뭐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군 생활을 통해서 또 계속 나와서 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고 확연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를 불러서 계속 지금 에스겔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뭐, 동, 서, 남, 북. 에스겔 내용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있으면요. 에스겔. 이렇게 에스겔이 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탁 잡아서 붕 틀어요. 기계, 그 오락 같은 거, 슈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돈 넣어갖고 이렇게 기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이 임해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 붕 해서 동쪽으로, 또 들어서 서쪽으로, 들어서 북쪽으로, 들어서 남쪽으로 가면서 보게 하는 내용이 에스겔의 거의 첫 내용이에요. 7, 8장 내용, 8장, 7장 이후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서 실제 동쪽으로 가서 북쪽 문, 동서남북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들 앞에 가가지고 그 문들 앞에 있는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니까 북쪽 문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 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동쪽에 가니까 유다가 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 매국노들, 우상 숭배하는데 항상 앞에서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붙잡고서 보여주니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은 유다 자체가 우상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이 보고 자기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보니까는 유다의 임박한 심판. 보세요. 6장이 아직 여기 있잖아요. 6장에 심판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되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계속 둘 다 뭘 말하고 있냐? 두 분 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의 관주 성경 보게 되면 구별이 잘 돼 있어요. 구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시간이 잘 안 보여. 왜 안 보냐? 다 환상, 거의 다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도 잘 파악할 수가 없죠. 그나마 좀 쉬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알 수 있지. 개역 성경 읽으면 이거 알 수 있나 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각 성에, 이 성의 문들을 쭉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죠. 선지자를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 환상이 지금도 일상적이고 지금도 일반적인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좀 전전긍긍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 영락기도원이랄지 뭐 서울시 내에 있는 기도원 중에 하나가 영락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락기도원, 저 강원도 철원 쪽인가요? 뭐 대한수도원, 포천 쪽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 등등등을, 또 실제 안양에 있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10km 정도에 있는 갈멜사기도원 등등을 많이 다니면서 항상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늘 그거였어요. 나에게 보여주시면 뭐 주의계를 가겠습니다. 랄지,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해를 좀 더 능력을 달래는 거야. 그게 젊었을 때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저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되었지만 하나님 성경을 성경에 있는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는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능력을 달라는 막연한 기도. 왜 그렇게 말하는 선배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앞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쉽게 가서 말을 걸거나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받는 게 어려웠어요. 왜? 제 고민했던 교회 목사님은 노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고 항상 선생님들이 야 조심해 조용히 목사님 오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너무 많이 혼났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놀다가 목사님 오시면 다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밥에 체할 정도였으니까 뭐 그런 가운데 대화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에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환상을 찾고 많은 걸 보기 원하지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성경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그냥 환상 가운데 비현실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둥둥둥 떠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 같은 거 읽으면 그런 생각이 더해져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주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요. 물론 이사야서는 그나마 나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도 그나마 나요. 에스겔서부터는 이게 환상에 대한 어떤 묵시록에 가깝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죠. 요런 환상 보여주는 이 장면에 보여주고 이 장면에 보여줬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많은 게 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말 대살륙이랄지 이 말 불의 재앙이랄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1장 내용을 한번 우리 본문 내용 읽었지만 좀 이따 말씀 보도록 하고요. 11장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장 22절부터 말씀 봅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그 에스겔이 있던 곳에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렇죠? 환상 중에 또 에스겔을 데리고 갈대아 쪽으로 간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가 갈대아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갈대아가 어디냐면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에 있던 한 곳이거든요. 꽤 먼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11장의 내용은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이 부분 좀 묵상하다가 한참을 생각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지도 않으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같이 했어요. 왜? 불기도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 얘기를 선지서에 계속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혼자 너희가 지난 것 같지만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사사기 시대가 가나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가나안 중심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많은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계속 우상 숭배에 머물고 있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우상이라는 얘기가 성경 중에 66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죠? 계속 또 많이 나오는 말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우상 숭배,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애굽에서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나오고 광야를 가게 했는데 가지고 나왔던 우상 숭배, 소 숭배하는 것을 또 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형님 아론은 백성들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게 소 숭배였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되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했지만 정복하면서 그들의 신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스겔 지금까지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586년이니까 요 초입이 지금 계속 1445년도에 출애굽했는데 거의 1000년가량 계속 우상 숭배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너희가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왔던 그 백성들을 놓는 장면이 에스겔서 11장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 내용이 44장에 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세요. 그렇죠? 11장에서는 떠나시고 44장은 뭐냐면요. 이미 망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0장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방향은 뭐냐면요. 물론 에스겔이 무엇이 말하고 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지고 있지만 소제목으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또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0장 내용을 1절 말씀 보니까 20장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이 지금 있는데요. 에스겔이 시드기야 왕이 같은 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왔었거든요. 바벨론에 온 지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물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장로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에스겔한테.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만 본인 포로가 뭔지 됐으니까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미 나라가 운명이 기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장로들이 묻는 내용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은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가증했는지를 알게 해라. 5절 말씀 보니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나타나서 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6절 그 날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천년 전 이야기예요. 천년 전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사울왕 듣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듣지 않았고요. 이사야서의 말 가장 많이 나온 말 듣지 않았다는 말 많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듣지 않았다. 그렇죠? 뭘 듣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손해가 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구하지 말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잘 받지만 실제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강하게 어떤 압박이 오고 실제 하나님께서 사석을 뒤집고 물으실 때 우리가 듣냔 말이야.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고 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똑같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게 성경에서 에스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한테 향한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의미가 반드시 있지만 이 의미는 그때 의미고 이 의미가 나한테 계속 무슨 말씀인지가 묵상이 되는 게 성경 읽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출애굽을 읽을 때 내가 그 안에 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보면서 그 마음을 그곳에 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동화책입니다. 이소부화에 불과해요. 명심보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말씀이 맞고 여호와의 말씀이 맞다라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피클 피를 통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그냥 아 그들은 그랬구나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나를 향한 경계의 메시지고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상 숭배는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가장 큰 거. 또 봅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고요. 쭉 넘어가면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조금 전에 애굽 얘기를 했어요. 애굽. 지금 뭘 말합니까? 광야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 그렇죠?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있었고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걸지 말라.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요. 그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들을 하도록 준행하도록 그들에게 율법으로 준 거죠. 12절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뭐가? 안식일이.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광야에서 반역하였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않게 하고 나머지 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들의 율례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우상 숭배가 계속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일들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20만 명을 죽게 했지만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죠.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런 내용이 지금 광야에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26절 넘어가니까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을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 장자를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예를 들면 제가 장남 도훈이를 불태워서 그 신의 진노를 숨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는 방식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또 그들이 모든 산과 들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물으러 온 장로들한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하나님 아니냐? 근데 애굽의 우상을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너희 알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야, 너 가나안 들어왔는데 결국엔 가나안에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거냐? 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불신앙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떠난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역사인 천몇 년 동안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 31절 말씀 봅니다. 20장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오늘까지 오늘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쭉 내려가 38절 말씀 보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너희를 나오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 용납하지 않겠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한 네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너희들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는 길이야. 마찬가지로 너희를 벌하는 것도 그렇죠? 너희가 악하서도 있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징계와 어떤 그대 징벌과 심판들을 여호와 이름의 회복과 여호와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남유다예요. 남쪽이 타겠다는 얘기예요. 남쪽이 수비라고 표현하고 그 수비 탈 것인데 끌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불타는 것이 그렇죠?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풍요롭고 여호와께서 함께한 땅이라고 주변 이방 국가들이 생각하는 그 땅, 그 민족 땅, 그 민족 땅들을 하나님께 태울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44장. 44장. 11장, 11절 말씀. 44장, 11절 말씀. 44장 내용들이 뭐 사실 뭐 내일 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이 정리되었냐면 여호와의 4절부터 볼게요. 4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 후에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다시 44장 여호와께서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야. 환상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수십 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오늘 또 44장의 본문 11장에 떠나셨고 44장에 다시 들어오셨고 떠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계속 배겨있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그 순종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한 계획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참 거룩한 이름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기 때문에 꿈 같은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쭉 읽다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계속 용서하신다는 부분을 보게 돼요. 죽어서도 아담 때 끝날 내용이에요. 바벨탑 때 끝날 내용이고 노아 방주 때 끝날 내용이에요. 이미 아니 출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이미 끝날 내용이에요. 쭉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끝날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남은 자를 허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제 입장에서는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강단? 그럼 뭘 말할까요? 그 강단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일이 40장에 벌어지냐면요. 못 봤습니다만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했잖아요. 이게 징계를 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뭘 주냐?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일들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사독의 자손에 레위인 중에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사독 계열들이 제사장들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 계열에서 성전 문지기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44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거를 막지 않고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너희가 오히려 거기에 합류하고 그걸 더 이렇게 잘 되도록 했던 그분을 죄를 물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라지게 되죠.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들의 대사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너희가 문지기가 될 것.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한다. 너희는 성전의 이제 문지기다. 그렇게 아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내용이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징계는 여전했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을 알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큰 고난 속에서 멸망케 하시지만 모두 죽이지 아니하시고 언약 붙잡은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 가득한 교회가 되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또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역할과 또 위치와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을 향하여 영광 돌리시는 저희가 되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한 선지자에게서 피끓는 마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우리 또한 받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되어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또 많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된다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내게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또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